이틀을 기다리는 신앙. 이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다 원치 않지만 고민거리도 생기고 걱정거리도 생기고 또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가 있죠. 그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사람이고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도 고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 관점, 자세에 따라서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축복의 기회도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주어지면 아이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는가, 또 내가 무슨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이런가,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죠. 즉 고난 이퀄 불행이다, 고난은 나쁜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어지는 고난은 또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참새 두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관심 있게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눈동자와 같이 보시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나쁘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매질을 해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길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은 여러분들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근거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완전하고 옳고 좋은 것으로 일하기를 원하죠. 또 좋은 것으로만 좋은 걸 일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시면 주로 예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장면은 어려운 사건, 고난의 사건, 불행의 사건, 나쁜 질병의 사건, 재앙의 사건, 죽을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로 일하시잖아요.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은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안 보려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은 부르심을 받고 한 번에 딱 따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딱 믿고 한 번에 지금까지 쭉 오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들락날락 했을 겁니다.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아이 뭐 세상으로 왔다 갔다 많이 왔다 갔다 재미있게 왔다 갔다 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뭐 성경학자들에 대하면 한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에이 고기나 잡겠다 하다 또 왔다가 또 고기 안 잡히면 또 왔다가,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누가복음 5장 사건입니다. 그런데 언제 베드로가 고기가 많이 잡혀서 완전히 고기에 부패를 하고 맛있게 먹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이 불행한 사건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 30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하던 베드로가 그물을 눈 감고 뒤로 던져도 몇 마리는 잡히지 어떻게 한 마리가 안 잡히겠습니까? 그물을 아무리 그물이 찢어졌다 그래도 고기가 그물 줄에라도 달려서 나오는 법이지 한 마리도 못 잡히는 이런 불행에는 다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즉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일에 안 되고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에 되고 뒤로 넘어졌는데 신통하게 코가 깨지고 이런 건 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람이란 건 세상 사람도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린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편할 때와 가난하고 고생되고 쪼들리고 없을 때야 무엇이든지 못하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어. 돈 빌릴 때는 무슨 말이라도 다 합니다. 그런 심령이에요. 돈 딱 빌리고 나서 돈이 있게 되면 딴 마음이란 말이죠. 주님이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부하고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안락하면은 절대 하나님께 손을 안 내밉니다. 마음이 낮아지질 않아요. 겸손하라 아무리 말해도 사람 말로 겸손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제일 잘 아시는데 바로 마음이 부하고 좀 교만하고 좀 강한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매밖에 없어요.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히게 할 때 마음이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자기 베테랑 어부인데 자기가 풀이 다 죽어질 때 예수님이 나와서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고기 잡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기 못 잡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못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그게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난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병들게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사업이 파산되기도 하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간을,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더 잘되게 구원하시려는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와서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것은 고기를 말 잡기, 너 고기 못 잡았지 고기 실컷 잡아라 고기로 위로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렇게 살다가는 저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의 자기 모습을 한번 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다시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자기가 전혀 죄가 없이 보였는데 자기 죄가 보였단 말이죠. 고난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만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라고 한 사건 기억하시죠? 가다가 광풍이 불었잖아요. 주님이 그 모르시겠어요? 천지 만물을 주님이 지으셨는데 광풍도 주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광풍이 불 때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했어요. 예수님의 뜻은 그들이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빠지는 것을 살려주는 게 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광풍을 안 보내면 되지. 살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려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러죠. 이 고난 해결해달라고 이 고난 없애게 해달라고. 우리 인사 중에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목사님 터키 무사히 다녀오세요. 멕시코 무사하게 다녀오세요. 그 영적으로 들으면 저주입니다. 내가 지금 터키에 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무사히 다녀오라는 거예요. 무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없을 무죄에다가 일사자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무사하게 다녀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의도는 좋은 뜻을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바다에서 호수에서 제자들이 배 타고 예수님이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실 분이에요. 광풍을 무사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서 죽을 사건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모르니까 그저 사는 데 목표를 두는 거예요. 무사하기를 무사히 물에 빠지지 않고 저 호수 끝까지 건너가게 하소서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참 그 기도가 예수님 들으시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여요. 차라리 그런 기도하려면 아예 광풍이 없기를 기도하지. 그러나 고난의 이면에는 예수님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대자들은 다 안 빠지고 죽은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아, 살은 것으로 감사했어요. 아, 빠져 죽지 않고 살았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달랐잖아요. 베드로는 사건을 만나서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우리 빠져 죽을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는 보는 눈이 달랐어요. 무사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광풍에서 겨우 살아남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죠. 고난이 없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죠. 고난을 보고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광풍 가운데서 대단한 배짱이죠. 지금 죽게 됐는데 그걸 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베드로는 겨우 물에 안 빠지고 살아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나도 주님 무리로 한번 걷고 싶습니다. 이 광풍을 그냥 다스리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도 광풍을 헤치고 한번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둔 계획, 뜻이, 의도가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베드로 한 사람만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게 다른 사람들은 다 제치고 혼자 무리로 걷는 믿음의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에 두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다른 모습으로 고난을 한번 대체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체험할 좋은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항상 주어져요. 그때 믿음 없는 사람은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재수가 없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쓸데없는 고난을 줍니까? 그런데 불평불만하는 것은 사단의 초청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으로 고난대하면 그 결과는 항상 비참한 패배요, 불행으로 열매 맺습니다.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고난이 있다고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지요. 믿음 있는 사람 보세요.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보세요. 나보다 더 큰 불행이 있고 나보다 더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얼굴이 밝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벌써 그 안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있다는 표시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요.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너무 어려우신 분도 있겠고 또 가정에 부부간의 문제나 자녀나 또 가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 문제가 다 자기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고난을 보는 자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장 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6절까지만 보는데 고난을 대하는 자세 중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 이틀을 기다리는 자세로 고난을 대하는 것을 간단히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쭉 내려가면서 먼저 1절, 2절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온 사건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 고난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주어지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믿는 사람에도, 불신자에게도 주어지고 또 믿는 사람에게도 주어지는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주님의 뜻은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또 고난이 주어져요. 잘 믿고 기도도 잘 하시고 예배도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에게도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자기 죄가 아닌 고난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뜻은 대부분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의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베드로같이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물 위로 걷는 여러분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마리아 본문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마리아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다고 설명을 해놨죠.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 나사로 마리아 또 마르다 가족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시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된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우리의 신앙생활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 기록된 것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들으셔야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체계는 이 세상 기준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행동,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동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건 세 남매입니다. 5절에 보면 이 남매가 아마 나이적으로 볼 때는 첫째가 마르다 같아요. 첫째 언니 마르다, 둘째가 마리아, 셋째가 나사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서를 그렇게 했죠. 이것은 이 세상의 나이순, 질서순, 지위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래 기록된 것을 쭉 보면은 성경에는 주로 그렇게 세상의 지순으로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록의 기준입니다. 여기 성경의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순서가 반대로 되어 나와 있죠. 누가 먼저 나옵니까? 마리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나와요. 마르다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마리아가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성경에는 나의 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 순으로 기록됩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믿음이 좋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이죠? 누가 남편인지 아닌지 뭐 이름을 봐서 모르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두 사람 부부를 기록할 때는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해요. 근데 아굴라가 남편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 질서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 세상 한시적인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편 아내 질서 없습니다. 똑같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은 자녀라도 하나님의 믿음 순위에 따라서 등급, 상급은 다 틀리는 거예요, 보호자가. 그런데 성경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쓸 때는 항상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천국에서 기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 질서를 가지고 살지는 몰라도 천국에서는 브리스길라가 아마 더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상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기 마르다 세 자매, 세 남매 순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신앙은 그냥 신앙 한다고 다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남는 신앙을 하셔야 돼요. 남는 신앙.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유명한 예와 사건이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 2000년 전에 평상시에도 날마다 비단 옷을 입고 집에서도 외출복도 아닌, 그리고 평상시에도 항상 파티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런 정도의 부자면 얼마나 이름난 2000년 전에 그 가난한 시대에 그런 부자가 있으니 그 부자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땅에서는 족보에도 그 부자는 아주 존귀한 이름으로 올라가 있고 관직 이름이 들어가 있을 거고 또 세상 인명록에 높은 이름으로, 유명한 이름으로 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 하나님 나라의 기록인 성경에는 이름 한 자도 나오지 않아요. 성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와요.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오직 부자인 것만 알고 있어요. 부자.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거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자로 뚱뚱거리고 산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없는 그 결과는, 그럼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죠?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물 한 방 말한 거 달라고 그런 인생으로 결말 맺잖아요. 하늘나라에 이름이 없어요. 근데 부자의 대문에 어거적거리면서 구걸하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정말 인생 쓰레기와 같은, 인생 부스러기 같은 인생을 사는 한 불쌍한 사람이 있었죠. 거지. 아무도 이름 몰라요. 거지야, 거지. 거지. 그 동네 유명한 거지. 그 거지 이름이 족보에 뭐가 올라가게, 족보에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인명록에 그 거지 이름이 들어가겠습니까? 관청에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또 거지가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거지 주제에 돈도 없는데, 몸도 성하지 않고 헌데가 온통 고름이 나서 개가 와서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름 없어요. 멸시받는 존재. 그런데 그 존귀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책에는 거지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앉았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배 한 시간을 드리고 세상에 나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날 하루 산 것이 하나의 날에 기록되는 삶을 살면은 그 인생이 헛되지 않고 남아있는 인생이 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이름난 일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록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 인생을 헛인생을 사는 거예요. 빈깡통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입은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부자처럼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거지는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이름 석자가 기록됐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에선 그적되게 장례를 치러서 적당히 매장되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놀라운 보좌를 차지한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자식이 저 위에 올라가 있고, 자기한테 구박받던 아내가 저 위에 올라가 있고, 자기 아내는 막 왕관을 쓰고 있는데 자기는 개털 모자 쓰고 이렇게 거적거리고, 그때 그 당할 자존심 어떻겠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성경에 마리아 이름이 먼저 나오고, 마르다 이름이 두 번째로 나오고, 나사로 이름이 세 번째로 나오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그 이름이 크게 되는 거 다 가르쳐줬지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 대답해 주셨죠. 천국에 이름 큰 거, 천국에 너 정말 큰 이름 가지를 원하냐? 진짜냐? 진짜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느냐? 너 남의 종이 되라. 너 정말 천국에서 어떤이 되고자 원하냐? 정말 원하느냐? 너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 답을 아시죠? 답 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하나 앞에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알고 들었기 때문에. 자, 바로 믿는 사람에게도 왜 고난이 주어지는가, 제가 지금 이거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왜 마리아가 잘 믿고 마르다가 잘 믿고 나사로도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주어지는가? 우리는 믿는 자라도 항상 시간만 되면 우리가 높아지고 부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연약해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큰 자리,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큰 자고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남의 종이 되는 자가 큰 자, 천국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큰 자예요. 우리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과 자만함과 이것을 깨는 것은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에 잘 나오잖아요.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율례를 무시하고 살았으나 고난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보호장치, 축복의 장치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정에도 사랑하는 자기 동생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는 어려운 사건을 겪게 됐죠. 즉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주어지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섣불리 어떤 사람이 고난 없이 잘 먹고 잘 살면은 아유 저 사람 축복받았나 보다, 또 어떤 사람이 신앙을 잘해도 또 고난이 받으면은 아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도 저런가 보다, 그거는 단순한 제자들의 생각이죠.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하는 것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어려움 겪는 사람, 그렇게 섣불리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거는 더 큰 하나님의 하실 축복의 기회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주었을 때 그 누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냥 동생을 덜쳐얻고 그냥 한방병원으로 또 대학병원으로 의원을 찾아서 가지 않고 제일 먼저 중보 기도를 부탁했죠. 사람들에게 우리 동생이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됐으니 여보시오, 예수님께 가서 내 동생이 이렇게 병들었으니 빨리 좀 도와달라고 대신 좀 가서 말 좀 해주세요.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매우 급한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간구하는 것이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에이 뭐 이런 것이, 에이 나에게 왜 이런 나쁜 것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을, 마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 불안, 초조하는 것은 마귀를 불러대는 내가 고난을 그렇게 맞으면 그 결과는 너무너무 나쁘게 결과됩니다. 그는 사단의 아주 장난질을 치게 내가 초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어려울 때 절대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다가 인간적인 꾀로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폐망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먼저 찾아와서 나에게 초치를 하기 전에, 방해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고난 가운데 불안하고 근심되고 초조하고 불안정하다면 이미 사단이 내 마음을 휘젓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물론 그게 안 돼서 그러겠지만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염려 안 하겠어요 하고 오히려 또
대적합니다. 안 할 수 있지. 자기가 염려하니까 남도 다 그럴 줄 알고 자기가 염려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염려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이 사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럴 때라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렇습니까? 자기와 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 그러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하가 무너져도 염려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믿으셔야 됩니다. 천하가 무진된다고 내가 내 집안이 파산되고 욥처럼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질병이 된다고 욥이 불평했습니까? 다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혈기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거지. 그 자체가 벌써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영혼이 주님께 잡힌 자는 사단아 아무리 나를 환난의 바람으로 나를 괴롭혀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까 찬양 부른데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우한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태산이 무너질 것 같은 걱정 근심거리가 있다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지만 그 가운데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마리아가 기도한 결과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첫째는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보낸 중보기도자의 중보기도를 들었어요. 아,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즉각 응답하셨죠. 지체하고 좀 기다려보고 그게 아니고 즉각 응답하셨어요. 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즉시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랬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한 데 대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건에서 사건 자체 속에 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먼저 살폈죠. 아, 이 나사로가 병들은 뜻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나사로가 죽을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죽일 뜻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축복된 사건임을 예수님 아시고 그 옆에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또 저 같으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 자기가 아끼는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죽을 병이 돼서 시각을 다툰단 말이에요. 조금만 늦으면 곧 죽어요. 빨리 신발을 거꾸로 신고라도 달려가야 돼.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긍휼도 많고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십니까. 자비와 긍휼이 많으니까 그 자리에서 아마 이 말을 들으면 뛰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바로 가서 막 안수해주고 안 하고 막 그냥 눌려서 막 때려서라도 낫게 해주려고 막 애쓸 거예요. 여러분들은 착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바로 뛰어가서 기도해주고 낫게 해주는 방법으로는 하시지 않았지요. 기도 응답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의 방법으로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마리아가 원하는 것이고 나사로가 원하는 것이고 중보하도록 심부름 온 사람이 원하는 것이요 주의 제자들이 원하는 것인데 아마 그대로 해줬다면 예수님의 영광이 충천해서 올라갔겠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 우리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면은 그 가운데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제가 만약에 바로 차를 타고 아니면 막 뛰어가서라도 119 불러서 여러분들이 가서 막 그냥 안수해주고 머리가 빠지도록 만수해주고 그러면은 기쁨의 교회 목사,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 예수님보다 더 은혜가 많으신 목사님, 예수님보다 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목사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도 바로 안 가는데 우리 목사님은 바로 뛰어왔다.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 사람에게 잘해줬으니까, 그 사람의 원한 대로 즉각즉각 해줬으니까, 다른 사람의 복에 사랑을 베풀어줬으니까 제 명성과 이름과 인기가 올라가겠죠. 다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에게 좋아하고 사람이 인정받는 목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위해서 제가 한번 붙여본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시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는가,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건, 나사로가 병든 것은 사람이 병들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병들게 묵인 하셨는데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목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받는 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받는 목적으로만 일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내 뜻을 가지고 내 영광이 드러나는 데는 그 뒤에는 다 사단 마귀가 개입해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욕심, 허영, 교만, 자만, 자랑 이런 것을 꼬드겨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인기대로, 내 의지대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 붕붕 뜨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깊은 인간적인 목회자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 응답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응답을 하셨지만 기도를 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응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빨리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미 기도가 이루어졌으나 기도한 마리아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을 하시고는 6절에 보니까 5절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부터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답지 않는 행동이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뭐 다른 큰 급한 죽을 병에 환자가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더 큰 무슨 일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옆에서 제자들이 보니까 별일도 없는데 한 시간 뒤에 가실란가 아니면 세수 좀 하고 가실란가 기다려도 세수도 안 하시고 두 시간 뒤에 가실란가 이 급하거든 죽을 병이거든 시각을 다투는데도 안 가시는 거예요. 도저히 늦어야 돼 늦장표 돼 밤에 또 잠도 잘 주무시고 전혀 염려거리가 없고 뭐 나사로를 걱정하는 뭐 모습이 아니고 편안하게 뭐 잠 주무시고 그 다음날 가실까 했더니 그 다음날도 안 가시고 또 하루를 더 또 편안하게 주무시고 저 가족들은 지금 밤잠 못하고 애간장 끓는 걸 알잖아요. 마리아 말은 애간장 언제 오시나 마리아는 아마 즉각 오실 걸로 생각했겠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사람 아주 피를 말리는 이틀입니다. 피를 말린 이틀. 이런 예수님 여러분들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어요? 신뢰하고? 예수님이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하는 사역을 하셨다면 적극하시죠. 적극.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죠. 예수님 마리아의 기도 요청을 받으시고 나사로가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안 가시고 지체하셨죠. 자, 예수님 주위에는 지금 열두 제자도 있고 심부름 온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같이 모시고 가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서서 바로 갈 줄 알고 얼마나 서서 기다렸겠어요. 다리 아프게. 그리고 그 말을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를 볼까 생각하시겠죠. 제자들은 심부름꾼이 와서 나사로가 죽었다 할 때 아마 우리 주님이 바로 가실 줄 알고 자기들이 먼저 막 짐 챙겼을 거예요. 차비 떠날 준비를 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안 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셨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 보는 그 마음이 괴로웠겠지요. 죽어가는 사람이 간청을 받고도 저런 늦장을 부리는 인간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자기라도 먼저 가서 고쳐주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놔두시고 바로 서둘러 가셔야 될 건데 아마 빌립이나 도마 같은 사람은 아마 혈압이 올라서 저 자리에 누워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도 없는 예수님, 인정머리도 없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이틀 동안이나 별 할 일도 없이 나쁜 말로 하면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저렇게 앉아계시고 죽어가는 사람의 심령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 두 자매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따랐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시간에 애간장을 끓이며 피를 말리면서 언제 올 것인가 애타게 기르면서 바로 올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서 안 올 때는 그 자매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마음이 애타고 낙담될 것인가를 아실 텐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제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안 가실 때 저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이런 예수를 더 따를까 말까 막 떠난 마음을 가지고 돌을 던질라는 마음 다 아신다고.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을 먼저 의식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을 증오와 비난과 오해, 억울한 누명을 받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사람의 뜻을 무시할 수 없어 사람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사역자든 여러분들이든 똑같이 인간적인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불평과 또 판단과 비난과 억울한 누명들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우면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우리 옛말에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랴 하는 말이 있죠. 장을 담그려면 구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장은 띄우는 거잖아요. 썩히는 것인데 구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글 겁니까? 구더기가 있어도 장은 담그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구더기 역할하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돌을 드는데 하물며 그 제자로 사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살려고 할 때 그런 구더기 같은 비난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고소하는 사람, 누명을 씌우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 없을 수가 있겠어요? 항상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이에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서우면은, 그럼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무서우면은 그 목회자는 인간적인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것이 견딜 수 없으면은 그냥 사람의 뜻에 맞춰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이런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는 인간적인 사람을 항상 제외하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집 문 앞에까지는 열두 제자를 다 데리고 가셨지만 정작 집 문 앞에 와서 그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사역 앞에서는 인간적으로 판단한 도마나 빌립이나 다른 아홉 제자들은 대문 앞에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집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집안에 안에 있는 불신 가족들, 울고 있고 혼하는 가족들을 다 쫓아내라 했어요. 인간적인 사람 방해하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만 딱 데리고 들어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인간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에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인간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니 이는 제가 그것을 미련하게 보기 때문이다. 왜 미련하게 볼까요? 영적인 일은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틀을 머무는 것은 진짜 미련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저주하지요. 인정머리 없다고. 교회의 영적인 일에 인해서 불평하고 판단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인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보니까 속에 불이 나는 거죠. 잘못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옳으니까 큰 소리를 자꾸 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잘하는가 보세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하도 자꾸 대적하고 물리치기 때문에 자성자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열두 제자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복음서에서 열두 제자가 얼마나 부족해요. 말씀을 깨달으나 뭐 능력을 해나나. 예수님이 답답한 골칫거리잖아요. 물건들이란 말이죠.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의 날에 열두 보좌를 차지했는가 우리는 판단하기 쉽지만, 그러나 군데군데 결정적인 사건에서 보면은 참 이들이 하나 예수님이 끝까지 열두 사도로 데리고 다니신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사건에서도 여러분들 같으면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뭐 조그만 뭐 목회자 뭘 해도 판단하고 뭐 이러는데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이 많다고 따라다니는 자기 스승이 도와달라고 죽어가는 사람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하는데 이틀 동안 그냥 직무유기를 하고 가보이도 않는 이런 사람을 여는데 불평하고 판단하고 그대로 따를 수 있겠어요? 에이, 이런 교회는 안 다니다고 그냥 떠나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을 옆에서 제일 똑똑히 보는 열두 제자들이 하나도 안 떠났어요. 이게 쉬운 것이겠습니까? 이틀 동안 보냈다는 거예요. 이 이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이성과 육신에 속한 것들이 죽어지는 기간이 이 이틀입니다. 날짜로는 48시간이지만 날짜 개념보다는 이 이틀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판단하고 영적인 것을 비난하는 이성과 판단과 지식과 세상적인 이론이 죽어지는 기간이 바로 이틀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틀 동안 제자들이 자기가 판단한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 그것이 다 죽어지는 기간이 이틀인 것입니다. 이 이틀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판단 정죄의 오해와 비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에서 기다리는 기간이 이틀이잖아요. 이 이틀을 죽은 몸으로 무덤에서 기다릴 때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육체가 이틀 동안 무덤에서 기다리는 것은 3일째 나타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3일째를 기다리는 기간이 이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3일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날이 3일째예요. 예수님의 사역 방법은 사람의 때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준비될 때까지 이틀을 기다리는 방법으로 사역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역에 실패합니까? 우리는 우리 때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해주고, 우리가 이게 옳다 싶으면 해버리고, 우리가 저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비판해버리고, 우리가 틀리다 싶으면 그냥 막말을 해버리고, 이러니 마귀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이죠. 이틀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의의와 내 자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틀을 죽지 못하기 때문에 3일날 행하실 하나님의 때를 맞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 힘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할 수 있는 대로, 내 멋대로, 내 지식대로, 내 권능대로 인간적인 신앙이 되는 거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혈기가 끊이지 않고 교만이 끊이지 않고 정욕적인 세력이 끊이지 않고 그 악한 습관들이 끊이지 않고 3일째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종교생활은 변화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한 준비로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순서대로 첫째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먼저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에 두신 기쁘신 뜻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정말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귀를 끊고 하나님이 내 사건에 초청하는 초청 티켓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사단이 나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그걸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주님이 즉시 들으십니다. 즉시 들으십니다. 나에게 아직 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도달하기 전에 기도하는 즉시 주님은 이미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기도를 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서 이틀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틀은 내 의와 정과 욕심과 이성이 다 죽어지는 그 기한이 이틀인 것이에요. 이틀을 기다리는 목적은 3일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바꿀 때가 왔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한 번쯤은 변화시킬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